신명기를 계속 공부 중입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출시되었나 말했었죠. 신명기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질문하고 답해 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 언약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오리지널 언약이라고 한다면 세월이 흘러 자손들과 하나님 사이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세대는 오리지널 언약과 다름없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세가 설교하는 시점 열장도 경험했고 홍해도 건넜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강림하는 것도 보았던 아빠 세대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 세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산 호렙산에 서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맺겠다는 것입니다. 아빠 세대에 맺었던 그 언약 결정적이었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공부하고 외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수하는 겁니다. 그 강론들이 바로 신명기의 지침이요. 그 중에서도 5장에서 26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토라 율법 전체를 공개적으로 읽어야 했는데요. 율법 낭독 말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는 왕으로 하여금 왕 자신을 위해 법을 쓰고 읽게 했다고 합니다. 백성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 플러스 백성들이 율법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백성에게 선포하고 크게 낭독하는 행사를 매 7년마다 열었다고 하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특수성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선출한다, 선택한다 라는 뜻의 바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단어가 신명기에 처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죠. 하나님만의 고유한 특성 혹은 본질, 본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러한 생각 즉 택한 백성은 종주권자와 봉신 사이 지위의 차이를 우위를 가려내는 고대 근동 정치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election, 선택이라고 하죠. 출애굽기에서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선민은 민족적 자긍심이에요. 그 의미는 거룩입니다. Holiness. 만약에 이스라엘 너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 하나님한테 거룩하라 라고 했다면 그 거룩이란 장래에 있을 목표죠. 신명기에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거룩은 지금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거룩이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 불순종한다면 거룩을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상태, 현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그저 그렇고 그런 신분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사람과 통혼 금지입니다. 아예 가나안 사람을 멸절시켜야 한다고 하죠. 언약 공동체 안에 이방 문화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죠. 택함을 받아 가진 특권인 거룩은 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합니다. 동시에 신명기는 거룩이 가져다 줄 위험도 경고합니다. 선민의식은 곧장 교만 콤플렉스에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거듭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것이 무슨 특별한 가치나 장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강조합니다. 니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이유? 니들의 힘이 세서? 아니야. No. 니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No. 니들의 가치관이 저들보다 더 좋아서? No.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것은 여호와의 사랑의 실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니셔티브이지 니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에 오늘 메시지로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위해 질문합니다. 레위인들이 짭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메시지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여 가난하게 되고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나? 그에 대한 답변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처소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처소가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일에도 다뤘는데 택하신 처소에서만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가 절대적인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절대적 율법이 조건에 따라서 완화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명기는 단계별로 율법 조문들이 수정, 편집되면서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다. 모세가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 시내산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삶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광야에 섰습니다. 모세는 죽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며 지킬 법을 전수할 시간이지요. 그 준수해야 할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가르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처소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죠. 신명기 편집진들은 그러나 모세가 강조했던 말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법도 이상해요. 논리도 안 맞아요. 앞뒤 말이 맞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것을 발견한 학자들은 실망이겠죠? 그러나 그 이유를 밝혀냅니다. 분석해 보니까 모세가 원래 했던 말에 수백 년 후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또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부했던 법과 수백 년 후 수정된 부분이 동시에 보이니까 약간 혼란스러웠을 뿐입니다. 지난주 설교한 본문인데 12장 7절까지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처소, 즉 수도 서울에서만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 땅을 차지하고 살거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힘들을 파멸하라, 깨뜨려라, 불살하라, 찍어내라, 멸하라. 이 동사들이 굉장히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라, 즉 제사 드리라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가나안 풍습 제사와 대비하기 위함이지요. 각 지방에서 드리는 가나안 풍습은 수도 서울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와는 반대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택하신 처소가 아닌 곳에서 드린다? 틀림없이 가나안 풍습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2장 7절까지입니다. 12장 8절부터 12절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겁니다. 되풀이하면서 약간 다릅니다. 수정했습니다. 가나안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대적, 즉 가나안 사람들을 이긴 후에야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집행유예 같습니다. 안식과 평안, safety and security라는 실용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 흩어져 드리는 제사에 대한 관용입니다. 아직 그 택하신 처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사기와 열왕기를 다 지나야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기까지는 여호와께 제사를 한 군데에서만 드리라고 고집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하신 처소 규정, 네, 성전도 없는데 집행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그때까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말은 제사 드릴 수도 없다는 말이고, 제사 드릴 수 없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제사 제물을 먹으며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즐거워한다면 레위인도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즐기며 바친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세부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20절로 넘어가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힌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지경이 넓어지겠죠? 지경이 넓어지면은 택하신 처소, 수도 서울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고기가 거룩한 고기이죠? 먼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먹을 고기들이 거룩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구태여 부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거룩한 고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집에서는 먹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12장 20절, 22, 23, 24,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1절과 26, 27, 28절은 넓혀진 지경 안에 살아도 그래도 멀기 때문에 택하신 처소에서 멀어서 제사 드릴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하신 처소 규정을 지켜야 할 조건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제사 지내지 않는 고기, 세속적으로 도축된 고기가 유통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 13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누구나 제물과 비제물 고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제물의 성과 속을, 성속을 결정하는 개인의 재량도 확대되니까 이제는 먼 거리조차도 문제될 것 없어요. 택하신 처소 규정의 현실적 의미가 없어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배를 수도 서울에서 중앙에 집중화시켜 놓으니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바쳐야 할 제물은 오직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만 바쳐진 것이죠. 지방에서 도살된 짐승, 신성한 제물이 될 수가 없죠. 그냥 흔하게 도축된 고기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처소, 이런 발상이 있기 전에는 식용으로 가축을 잡으려면 시장마다 설치해둔 제단이 있어서 레위인들의 주관하에 피를 쏟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룩한 제물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각 지방마다 도축업자가 짐승을 잡는다? 당연 거룩한 제물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거 뺏은 것은 아닌데 레위인이 있어야 각 지방에 흩어진 제단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 비즈니스가 폭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신명기가 레위인을 위한 특별한 율법을 마련한 듯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한 일종의 소셜 웰페어 법조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레위인에 언급된 이유입니다. 자기 동료의 제단을 주관하다가 그 직장을 잃은 레위인들 수입을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문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일부는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겠죠. 레위인 중에 우리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했겠죠. 외쳤겠죠. 요새 데모하듯이. 그래서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 사이에 아주 그 갈등이 있었을 수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된 제사가 파생시킨 사회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해석과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신명기가 편집 회의를 거치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문서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이 포로기였다는 증거입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 다음 포로로 잡혀갔죠.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피지컬한 거처가 즉 성전이 파괴된 후에 잿더미가 된 것이 당시의 현실인데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만인의 조롱거리지요.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성소, 성전이라는 건물에 거주한다는 당대의 생각을 지워야 할 때입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제사란 바치는 자가 성소에서 먹게 될 제물로 이루어지는데요. 원래 고아, 과부, 거류민, 요새 말로 하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사회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들과 나누어 먹어야 할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신명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주요한 목적이 종교의 의무를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서 우리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 드릴 것을 고집하는 것 같지만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확대 적용하여 가난한 고아나 과부나 거류민이나 심지어 레위인을 포함하여 나누어 먹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도주의적인 면면을 신명기가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는 사회 정의를 강조합니다. 개인 윤리도 강조합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도 강조합니다. 약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은 이스라엘의 모델이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거두어 주심, 여기에 레위인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분부하는 기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2장을 관통하는 인도주의적 토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레위인을 거두시고 보살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